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또 이사야서를 몇 절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부족한 종에게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말씀의 교훈을 나누며 또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믿음으로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과 각 가정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의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바르게 드러내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입술을 넓게 열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님 주의 말씀의 교훈이 풍성하게 항상 저들의 심령에 주님 주어지며 공급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부터 9절 말씀.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 53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사역을 증거하는 귀한 예언의 장이죠. 구약성경의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인 것은 제사제도와 성막제도가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예언적으로 직접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사역을 증거한 놀라운 장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고 거기에 5절부터 9절은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허물이 많죠. 또 우리가 죄를 범한 일들이 많아 우리의 죄악이 많고 한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손과 발과 또 머리의 생각과 또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범죄한 대로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손도 주님 말씀대로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불붙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손이 범죄했으면 손을 찍어버리고 또 발이 범죄해서 자꾸 나쁜 데로 가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해서 자꾸 나쁜 거 보면 눈을 뽑아버리고 또 그렇게 다 해야 될 터이지만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신하신 고난,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대신 나를 대신하여 그가 나의 죄의 벌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이라고도 말합니다. 대리적 속죄라는 말을 줄여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속죄 혹은 대속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것이다. 지금 메시아가 아직 오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것이니까 미래로 오실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어떤 때는 과거형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확실한 미래의 일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미래의 사건들이 확실할 경우에 과거형으로, 사실 히브리의 시제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 미완료형 밖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여러 나라들의 언어들은 여러 현재형, 미래형, 또 완료형, 뭐 과거형, 과거완료형, 현재 진행형, 여러 형태의 시글 시제라고 하는데, 여러 표현들이, 언어의 표현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완료형, 미완료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날 언어라 그런지. 그래서 완료형은 그것은 과거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앞으로 될 미래의 일도 확실한 미래의 예언을 할 때는 완료형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그러니까 완료형은 꼭 과거의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미완료형은 현재나 미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것이다. 그의 속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죄를 병에다가 비유해서 마치 병들었다가 낫는 것처럼 죄인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징벌도 받고 하다가 거기에 죄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처럼, 그러죠?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으니까 죄 때문에 영육의 질병도 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영육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연약 질병은 죄 때문에 비롯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야 천국 가면은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없죠. 연약이 없죠. 천국에는 완전하죠. 정신적으로도 늘 평안하고 완전하고 연약이 없고 불안증이나 연약이 없고 몸에 연약도 없고, 몸에 약한 부분, 나는 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약해요 하는 그런 연약이 없고 천국 가면 완전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몸, 완전한 마음, 완전한 정신으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린 연약이 있는데 주님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도, 불치의 병자들도 고쳐주신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상당히 땅 위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연약이 많은, 육신이 연약하고 늙음이 있고 질병에 또 침입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곧 회복을 하고 심령의 평안을 1차적으로 주시고 많은 그런 건강도 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참으로 부활하게 될 때, 부활 몸이 변화되고 부활체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을 주 안에서 얻는데 땅 위에서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약속입니다. 땅 위에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양들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양들은 아주 참 순진하기도 하지만 좀 어리석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해서 날이 맑고 좋고 아주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 길을 잃어서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좋으면 그 길로 막 가는 가서 또 주인의 말, 목자의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날이 좀 어두워지거나 구름이 끼고 막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그땐 좀 정신이 드는데 보니까 벌써 이탈해 버렸습니다. 양무리를 이탈해서 혼자서 방황하고 있어서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말하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엉뚱한 짓을 잘해요. 양들처럼 순진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어서 자기가 뭐 다 잘난 줄 알고 자기 그냥 갈 길로 가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뭡니까? 몸에 뭐 아픔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런 사회적인 큰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 정신 들어서 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많이 살지를 못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길 잃은 양과 같다. 모든 택자들도 길 잃은 양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사역 때문에 그 사역에 근거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길 잃은 양들이 목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대속사역이죠. 이와 같이 본문은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 속죄사역일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하신 일들 많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 고치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은 핵심은 속죄에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리고 제사제도와 성막제도에서 예표하신 제사제도 성막제도의 핵심도 속죄라고 그랬어요. 다섯 가지 제사의 핵심은 속죄에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든 다섯 가지 제사의 핵심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사역을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혹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고난을 당한 거죠. 고난도 괴롭힘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로 또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욕도 더 먹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괴롭힘과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의 뜻은 주께서 그가 우리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러죠.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 원망하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고 아이고 아무개 때문이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고 울고 슬퍼하고 하기를 잘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속상하면 주님이 제일 속상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와서 욕먹을 필요도 없고 고난당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괜히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니까 내가 이게 참 뭐하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걸 달게 이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선한 일이고 많은 택자들을 구속하는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 남자든 여자든 예, 누구든지 간에 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생이라고 하면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깨닫습니까? 아, 보람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없고 순전히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뭐냐, 내가 여기서 좀 좋은 거 대접도 받고 영광도 받고 또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뭐냐, 그런 나 중심적인 생각을 아직도 합니까? 예, 때때로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별로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런 주문을 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수장 혹은 도살장, 우리는 도살장이 더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같은 뜻입니다. 도수장, 도살장, 예, 우리 짐승을 죽이는 그런 곳이죠. 짐승 잡는 거, 잡는다고 우리가 표현해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죠. 사람 잡는다, 그러면 사람 죽인다는 말이죠. 짐승을 잡는다, 예, 짐승을 죽이는 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와, 어린 양이 도살장 가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뭐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는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그 양이라는 라켈이라는 말은 암양인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들, 양들이 털이 많이 자라죠. 아주 푹신푹신 포실포실포실하다고 하는지 뭐라고 표현하는지 털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자라면은 한 번씩 깎아주잖아요. 그 털 깎아서 그 털 가지고 아주 좋은 용도로 사람들이 잘 쓰려고. 근데 좀 참 미안하죠. 양들이 아주 따뜻하게 털이 많이 났는데 딱 양을 붙들어 놓고 털을 싹 깎으면 아예 나중에는 그냥 몸이 살만 나오듯이 털이 싹 깎아져 버리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싹 깎아버리면은 또 물론 털이 곧 자라기는 하겠지만은 좀 미안하잖아요, 양한테. 그런데 양이 불평을 안 해요. 털 깎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나한테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은데 털 싹 다 깎아가버리고 저의 얌체라고, 전부 사람들은 얌체고 주인님은 다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양들이 그렇게 불평하거나 또 오늘은 내가 털 깎는 거 안 하겠다고 나는 도망간다고 그러고 도망가질 않고 자 양들아 양아 일로 와라 오늘은 털 깎는 날이에요 털 깎읍시다 그러면은 아주 양이 순한 양, 양은 좀 순해요. 그러니까 양이에요. 딱 가만히 털 깎는 자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깎으면 아 오늘 털 깎는가 보다, 내가 털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우리 주인님이 털 깎아서 이갖고 따뜻한 옷도 하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암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그렇게 했나, 예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은 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실 것이다. 고난을 당해도. 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임인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들을 들으셨죠. 그래서 뭐 거짓말로 이 말 저 말 왜 말같이 하는 말들, 예, 하는 말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다 쏘아주거나 주님이 뭐 말을 하면은 말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시면 잘하지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 주님께서 말을 해서 다 말로 이기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런 말같지 않은 말을 대꾸를 안 하시고 가만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암양같이 순하게 가만히 계신 것처럼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 잠잠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다 말고 일어서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래도 좀 알고는 싶었던 모양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궁금은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대제사장이 공회의 회장이니까 사회자니까 회장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가만히 침묵하면 그것도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너한테 묻는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봐라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네가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묻는 바로 그 말 그대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죠. 8절 보십시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곤욕 고통이라는 말 곤욕을 당하 고통과 신문을 당하고 지금 공회에서 신문 당하듯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끌려갔다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NASB 영어성경을 보면 처단되셨으니 처치되셨다 처단되셨다 was taken away taken away NASB나 NIV도 마찬가지는 was taken away 처치 예, 처치되셨으니 예, 끌려갔으니 아니 처치 take away라는 말은 딱 치어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처치된다 처단된다 아마 번역하자면 영어를 우리가 번역하자면 그런 뜻일 것입니다. 처단되셨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하였으리요. 그가 처단되셨다. taken away라는 was taken away, take away, take. take는 취하다는 말이고 away는 가버리는 거. 낚아채서 가버린다는 말이거든요. was taken away 수동태로 그가 처치되어 버렸다. 처단되었다. 처단되었다는 말은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take away라는 말은 그를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메시아께서는 고통과 신문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는 결국 죽는다는 말이죠. 상하고 찔리고 상하고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공적으로 정죄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신문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곧 말하기를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이 죽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가 무슨 잘못을 지어서 저렇게 죽을까? 예수는 벌받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나 정말 바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금 여기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죽는 것이로구나. 속죄의 죽음이란 말이잖아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죠. 죽고 지옥 가야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게 바로 대리적 속죄의 죽음 형벌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그의 실상은 바로 그런 죽음인데 이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 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것이 구약성경이 묘하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세계의 복음화의 그런 전망이었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지 않고 만방에 퍼질 것을 여러 구절에서 시편이나 여러 이사야에서도 여러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늘 세계복음화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다고 세계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훨씬 수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은 온 세상의 각 민족 속에 택자들이 있어서 택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메시아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을 것이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 절 더 보십시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메시아께서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거칠게 강포를 행하는 성경은 강포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그렇게 막 다투거나 투기하거나 강포 거칠지 않아요. 거칠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암만 힘이 센 장사라 하더라도 아내 앞에는 쩔쩔매야 그게 사랑이죠. 아내를 참 사랑하는 남편이로구나. 힘으로 말하면 아내를 제압할 수 있겠죠. 남자가 힘이 있으면 욱박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다. 욱박지르는 강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사랑한다면 온유와 겸손과 강포함이 없어야 된다. 사나운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그게 사랑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말부터가 고와질 것입니다. 곱게 하십시오. 곱게. 사랑으로 하십시오. 주의 명령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으로 하십시오. 말을 곱게 하게 하십시오. 말을 곱게. 말을 투박하게 그래 독살스럽게 너무 말이 세게 독살스럽게 독하게 하지 말고요. 말을 하더라도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독해지는 것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의 원리로 곱게 해요. 곱게 끝까지 곱게 원수는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사랑으로 하는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가장 가까운 집에서부터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대할 때 곱게요. 그래야 천국이 여기에 임하지 천국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가 그런 것이 없다면 다 위선자들의 모임이죠. 배우는 것이 다 말짱 그다음에 뭐래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네 말짱 헛것이지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착하게 살아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암만 얘기를 해도 실제로 실천이 없다면 그 위선자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무슨 뭐 종교 노름하고 있나 종교 장난하고 있는가. 종교는 그런 형식이 아닐세. 그런 장난이 아니야. 실제지. 실제로 주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애쓰는 그들이 몇 명이 모였어도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닌가. 그 말이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할 것인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스라엘도 숫자는 많았네. 예. 몇백만 명의 그런 인구가 구약교회니까 교회로 말하면 숫자가 제일 많고 지금도 교회로 말해서 숫자로 말하면 로마 천주교가 아마 1등일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참교회는 아닐 거라. 참교회는 그런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바른 지식과 바른 인격에 있는 것일 것이다. 메시아는 강포를 행치 않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을 것이다. 옳지요. 그러나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고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죠. 이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기하게 이루어졌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대로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장례를 어떻게 치룰고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도망쳐버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덜렁 저렇게 달려 계신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제 내려서 무덤에 누가 묻게 할고 예, 무덤에 지금 묻는 것은 예, 우리식으로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 유대 땅에는 돌 무덤들의 돌 가운데 큰 바위에 이렇게 파놓은 무덤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무덤에다가 예, 그 시체를 집어넣는 것이지만은 누가 그렇게 할고 누가 그렇게 할고 할 때에 그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공회원이니까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재산도 좀 있는 물질적으로 유효한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덤을 하나 갖고도 있고 부자니까 무덤이 있죠. 요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무덤들 다 하나 어디서 사놓고 있죠. 그래서 예, 부자 아니라도 무덤 하나쯤은 나중에 어차피 묻어야 되니까 가족에서 사놓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무덤 자기 무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공회원이니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제 다 죽고 이제는 했으니까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오. 예, 시체를 내어주시오. 그렇게 공회원이니까 아마 총독 앞에 가서 그런 요청도 하겠죠. 그래서 총독이 예수가 죽었는가 확인하고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르게 요셉을 사용,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공회원 중에 다른 공회원들이 다 예수를 처형해야 된다고 말할 때 아리마다 요셉은 아니다고 그거 틀렸다.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는 찬성이 아니고 반대요. 나는 반대요. 그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죠. 나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용기지요. 용기고 나는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가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는 죽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수가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요. 요셉이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고 그를 정죄해야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아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정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의 말씀에 맞으니 신기한 것입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오늘 몇 절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의 속죄적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셨다. 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예 그렇게 살고 지금도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아주 예 대단한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무시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앞길이 복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많이 늦고 세월을 많이 허비한 후가 될 텐데 불쌍하다. 일찍부터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바로 잘 자라면 저 온유와 겸손과 경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잘 자라면 그 앞길이 훤히 열리는 복된 젊은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될 터인데 앞길이 그렇게 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 아이고 참 불쌍한 인생이로다 그렇게 보이는 자들이 들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과거에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8절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그렇게 메시아의 고난은 속죄적 고난이다 속죄의 고난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속죄적 의미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대속의 이치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대속의 이치를 분명하게 그는 증거하고 있고 또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며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9장 12절 등에 히브리서는 많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감사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죄인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의밖에 없고 주님의 의가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였고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 속죄 사역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또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속죄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은혜에 억만분제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에 억만분제일이라도 보답하는 응답이란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였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조금 살아보고 바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요절을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모두들, 택자들 모두들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같다. 나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삶의 길을 바로 보여줬어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아직도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죄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살든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든지요. 주님과 아마 상관없는 삶일걸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나라는 것이 이미 없고 다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목표를 가르쳐 준 것이죠. 신자들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자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산.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에이, 그거 좀 광신이다. 광신.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는 안 믿고 그 전 단계까지만 고상하게 좀 근사하게 예수 믿지 광신으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마 안 믿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성경은 주를 믿으려면 바로 믿으라고 가르치니까 바로 믿는 내용 속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는 것이 없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주님 내 속에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Soli Deo Gloria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Soli Deo Gloria. Soli라는 오직 Deo는 하나님이고 Glori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 전체가 오직 Soli Deo Gloria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리라. 예, 그것이 속죄의 은혜에 억만무지하도 보답하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속죄의 의미를 깨닫고 속죄 사역을 감사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고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억만무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전하여 사오니 함께 나눈 이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양으로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며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애썼으니까 이 밤에도 이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린 줄 알고 혹은 가정에서도 시간 구별하는 줄 하오니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 우리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며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